제11장 성령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신의 구속을 완성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속은 하나님의 순수한 역사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속으로 역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와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그리스도와 생생한 생명의 관계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같은 구절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것이 연합의 실제요 본질입니다. 오직 이 연합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더 완전한 연합.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으로 역사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연합은 실제적이고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역사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이와 같은 관계야말로 가장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연합입니다. 어느 날 나는 대장장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쇳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고 불에 달군 후 빨갛게 달아오른 그 쇠를 망치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불을 좀 얻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종이 쪽지를 말아서 불에 넣지 않고 빨갛게 달아오른 쇠에 댔습니다. 즉시 그 종이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는 쇠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 쇳덩어리는 이제 다른 쇠와 달랐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쇠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불덩어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 쇠 안에 있고 쇠가 불 안에 있습니다. 그 쇳덩어리에는 철의 성분과 불의 모양이 있습니다. 종이 쪽지를 그 위에 대면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쇠와 불처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쇠와 불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와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쇠의 모든 분자가 불과 연합되고 불의 모든 특징이 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편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쪽에서 해야 할 것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되게 역사하시는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합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매우 실제적인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이 장에서 설명하려는 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은 예수. 우리는 모두 나사렛 예수가 성육신 된 하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예수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결코 사람이 될 수 없고 구속을 이룰 수 없으셨습니다. 이 구속을 위해 하나님은 성육신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을 입는 순간 두 면에서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제한을 받으셨고 둘째로 공간 안에서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단지 하나님이라면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성을 입는 순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육신은 어떤 모양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천진에 있다면 그 사람은 같은 시간에 북경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중국에 나타난다면 영국에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하나인 이상 거리에 제한을 받습니다. 당신은 한 시각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몸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음. 더욱이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당신은 서로 다른 시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만 현재의 당신을 알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일 혹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종종 나는 어떤 사람과 잠시 동안 이야기하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나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순간 내 앞에 나타날 수 있으나 다음 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육신에게 주는 제한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인간관계에 마지막을 부여합니다. 나사렛 예수, 사람의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 또한 두 개의 우주적인 상황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포함되었다고 여기실 뿐,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길은 아직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단순한 육신이 아닌 다른 형태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기 전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중의 하나를 우리에게 계시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열두 제자가 갈릴리에서 알았던 사람과 다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다녔고 그들과 함께 먹었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보았고 그분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놀라운 구절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육체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데 제한이 있음. 왜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여전히 육신 안에 있다면 시간과 공간의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한정된 시간 동안만 접촉할 수밖에 없고 한정된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그분을 접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전하는 그리스도가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 분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순간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있다면 천진에 있는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가 천진에 오신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공간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가 매우 어려움. 만일 그리스도가 영원히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때때로 교통비를 마련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신된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와 가까이 머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 또다시 그분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물질적 종교가 될 것이고 기독교는 땅 위에 우주적인 중심지가 있어 그곳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열두 제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을 때 그리스도는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 사람과 얘기할 때 다른 아홉 사람은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열한 제자와 걸을 때 한 사람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어떤 제자는 다른 제자보다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열두 제자가 다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를 벗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늘 육신 안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열두 제자가 알던 대로 보기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결코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만일 나사렛 예수가 오늘 여기에 있다면 그가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없고 나도 그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분의 육신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나의 일부가 될 수 없고 나의 육신도 그분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한 가지 중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육신을 벗어나야 합니다. 죽음은 그분의 육체를 벗게 함. 그리스도는 어떻게 육신을 벗었습니까? 죽음으로 벗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사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한 자신의 육신을 벗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육신을 벗고 이제 영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한 그리스도에게 몸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부활한 후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여전히 영과 혼과 몸이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영 안에, 육신 안에 있는 것과 영 안에 있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땅 위에 있을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서 옷을 벗고 부활함으로서 다른 옷, 즉 영을 가진 새 몸을 입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는 과거의 사람의 육신으로 옷 입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영을 입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거나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는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삼일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성령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은 모두 한 분입니다.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는 여러 면으로 제한을 받았지만 성령을 입은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도 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은 그분을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고 기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영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교훈과 이론에 불과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글씨 쓰는 손. 나는 많은 글을 썼지만 아직도 나의 필체는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릴 때 글씨 쓰는 법을 올바르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릴 때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이 많은 가정교사를 두고 나에게 글씨 쓰는 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 나는 내내 그분과는 반대로 나갔습니다. 나는 올바로 앉아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나에게 몹시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과 누이들을 봐라. 그 애들은 다 예쁘게 글씨를 쓰지 않니? 너만 그렇게 못 쓰는구나. 자, 내가 내 손을 붙잡을 테니 함께 써보자. 그분의 큰 손이 내 손을 잡고 지면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고집을 부리며 그분이 하는 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멈추면 나는 일부러 더 써나가려고 했고 그분이 반드시 쓰려고 하면 나는 손을 왼쪽 오른쪽으로 비틀려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나와 함께 글씨를 잘 연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내가 잊지 못할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내 대신 글씨를 쓰고 싶구나. 그렇지 않으면 넌 도저히 글씨를 잘 쓸 수 없겠다.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이고도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밖에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리저리 끌어당기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벗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신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 표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가정교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성령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보혜사.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령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을 세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는 성령으로서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두 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인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요. 뒷부분인 클레토스는 돕고 구조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당신 옆에서 당신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흠정력은 보혜사를 위한 자로 번역했는데 그 뜻은 당신 곁에서 당신을 돕고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을 받쳐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당신을 돕고 받쳐줄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의 영.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는 실제의 영입니다. 진리는 실제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영적 실제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할 때 실제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실제의 영입니다. 이 실제의 영은 다만 믿는 자들과 관계를 가질 뿐 세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실제의 영을 받지 않습니까? 첫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둘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저를 아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항상 믿는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말씀을 눈여겨봅시다. 계시겠음이라는 말은 미래 시제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의도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성경을 한 구절 더 읽고 알아봅시다.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했습니다. 고아란 무엇입니까? 고아는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은 음식이나 책같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받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해줍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없는 자녀는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모든 영적인 일을 혼자 처리해가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를 보살피고 공급할 것입니다. 두 대명사. 17절과 18절에 사용된 두 대명사를 주목하십시오. 17절에서는 저가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했지만 18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합니다. 17절의 저와 18절의 나에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와 나는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이 두 구절을 다시 읽고 17절과 18절에 있는 저와 나가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가령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시청 앞에서 방금 택시를 세웠습니다. 그는 운전사에게 5달러를 지불하고 그를 이곳까지 데려와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나는 무슨 관계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가 나이고 내가 그입니다. 단지 같은 분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8절에 있는 나는 17절에 저와 같은 분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에게 구하고 아버지는 보혜사를 여러분 가운데 보낼 것입니다. 성령, 곧 이 보혜사는 여러분 안에 거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더 이상 고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귀중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보혜사인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에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가 땅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성령도 이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이 지금 제자들 안에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자들 안에 있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저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하지만 뒷부분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로 바뀝니다. 나는 저 안에 있다. 장갑 안에 있는 손. 언젠가 나는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있는 것에 관하여 개봉에 있는 한 친구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내가 아는 외국인 여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인사를 하고 나와 악수를 하려고 장갑을 벗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말리면서 장갑을 벗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장갑을 끼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몸을 돌이켜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갑을 잡고 있는 건가? 손을 잡고 있는 건가? 자네는 내가 이분의 장갑을 쥐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분의 손을 잡고 있는 걸세.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는 바로 이와 똑같은 것일세. 자네가 밖으로 성령을 쥐고 있을 때 안으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네. 성령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일세. 친구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이제 알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신성에 대해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당신은 그분을 하나님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분을 사람이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분의 신성을 접촉할 때 그분의 인성도 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인성이 나타날 때 그분의 신성도 동시에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날에 14장 19절과 20절을 읽어봅시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서 주님은 그분이 육신을 벗고 성령 안으로 들어온 목적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즉 충분하고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날에, 즉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임을 알 것입니다. 이 연합은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모든 것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지 않았다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직 우리와 연합될 수 없을 것이며 단지 나의 가정교사처럼 어떻게 해서든 내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영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유롭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으로 영접할 때 두 영이 한 영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은 것은 내적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무의미한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유익함.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신 안에 있는 한 보혜사는 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신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는 결코 성령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상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좋지 않은 일이야. 만일 그리스도가 오늘도 땅 위에 계시다면 아무리 그분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나는 꼭 가서 그분을 만날 텐데 나는 그 당시에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활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친구의 눈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외의 다른 제자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는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땅 위에서 알았던 그리스도보다 훨씬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아는가? 나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우리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만졌던 육신 안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네. 제자들이 알던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 있는 분이었어. 그 당시에 그리스도는 하루는 함께 있어도 이튿날에는 떠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도 거기 계시네. 심지어 나는 지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 내가 지옥에 간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나와 함께 가실 테니까 말이야.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 베드로는 언제 그리스도를 밝게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녔던 때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 알았던 그리스도는 단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 안에 있게 된 후에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알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이집트에 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간 사람들 중에는 선교사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나에게 팔레스타인에 가서 두 달 정도 지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골고다산에 가보시오. 예수님이 다니셨던 모든 장소를 찾아가 보시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강해질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여행할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곳에 간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강해질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더하는 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나사렛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과 하나이고 그분에 대한 나의 체험은 결코 밖에 있는 것들로 인해 좌우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잘 알려진 구유나 십자가의 나무나 못이나 그 밖의 유물들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껏해야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더 알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실제이고 그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합니다.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읽은 구절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것이 단지 외적인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지나 메카나 로마 같은 곳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육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십니다. 육신 안에 아니면 영 안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그리스도는 육신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서신서에 있는 분입니까? 물론 당신이 사복음서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그분을 믿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또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 방면으로 보았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고, 둘째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된 하나님이며, 셋째로 그분은 성령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 방면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세 단계를 구성합니다.